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썰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와중에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미리 건조해서 대비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 가족은 이듬해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표기되어 있는 방주는 길이가 136.8m, 폭이 22.8m, 높이가 13.6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하면 일단 축구장보다 더 거대한 규모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규모가 거대해야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은 산의 아이를 얻자 세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젊은 부부는 갈대로 상자를 엮은 뒤에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 그 속에 아이를 넣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나왔던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 속에 있던 아이는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자기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구원해내었다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은 모세의 부모가 세 달 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로 엮어 만들어서 그 속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내려두었던 바로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 테바와 정확하게 동일한 테바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거대한 노아의 방주에 비교한다면 고작 세 달 된 어린이를 위한 작은 갈대 상자는 방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방주도,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상자도 구별 없이 모두 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명자반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태바의 특징은 재질이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 없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었습니다. 방주나 갈대 속에 있는 사람이 진로, 방향, 속도 등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나 갈대 상자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속도로 나아갈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셨을 때 노아의 거대한 방주와 모세의 보잘것없는 갈대상자는 외형상으로는 결코 동일할 수 없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둘 다 모두 하나님에 의한 태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무로 건조된 선박이나 갈대로 엮어진 상자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동력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 연령, 학식, 소유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구원의 방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난파선으로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상자는 작고 보잘것없는 갈대상자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동력 되실 때 그 작은 갈대상자는 거대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태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엄명을 내린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도구로 삼으셔서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 올리셨고 바로 그 공주의 양자가 되도록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받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그 인생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80노인 양치기 모세의 인생은 태바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작은 갈대상자가 아니라 그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게 되는 노아의 방주보다도 더 거대한 태바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려 했을 때 유대사회에서 출세 가도를 걷던 바울은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생이 난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난파했던 바울의 인생은 태바로 구원의 방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태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흔히 오해하듯이 당사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뇌의 로봇 같은 단순한 기계장치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과 지성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하는 도중에 자신이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이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사를 남깁니다. 이제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를 성령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태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어떤 세세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명료한 내용을 일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사람이 전해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맞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생길을 막 시작하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위험을 예고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라면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위험 예고를 성령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제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손길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99.9%는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가려는 앞길에 반드시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는 길이라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위험 예고를 자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아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부터 가려는 길은 절대로 편안함과 안락함이 보장된 길이 아니다. 너는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투옥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것을 믿는다. 성령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바울은 그 믿음으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교인들의 고발로 투옥당했던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비록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을 망정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았던 바울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태바로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은 성령님께서 믿으셨던 대로 모든 것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바른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돌 세례였는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바울을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질질 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가서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상 성령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다음 전도지인 더베로 그냥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시 일어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방금 죽음의 돌 세례를 당했던 우르스드라 성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했던 비스티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르스드라 성 안으로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느닷없이 나타난 비스티아 안티옥과 이고니오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한 뒤에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짓밟아도 결코 짓밟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루스드라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은 바울은 매사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되 바울의 생각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사람을 위한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람과 무관한 주님의 뜻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리라는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와 같은 바울의 진 면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바울이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진출한 것은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때문 아닙니까?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 환상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속주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속주 아가야의 아데네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바울의 전도 여정이 그렇게 진행되게 된 데는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해치려 했던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데살로니카의 사악한 유대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을 넘어서 아가야의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신비스럽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가야의 땅 아덴까지 진출했다면 이제 자신이 지나쳐온 마게도니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진출했던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빌립보를 거친 뒤에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아고라의 조폭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을 수 없자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 주었던 야손과 마침 그 집에 있던 믿음의 몇 형제들을 붙잡아서 통치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은 그들로부터 다시는 바울과 상종하지 않겠으며 만약 바울이 다시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고하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받고서야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한밤중에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사흘길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흘길을 거쳐서 바울을 해치기 위해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살기 등등했던지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급히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 14절이 밝혀줍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베레아 믿음의 형제들의 안내를 받아서 항구로 피신하면서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자기 일행 실라와 디모데를 동행하지 않고 그들은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도록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을 데리고 항구로 피신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항구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320km 떨어져 있는 아가야의 아덴까지 바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로 돌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레아에 도착하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속히 자기가 있는 아덴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베레아를 피신할 때 일행 실라 디모데와 함께 아덴으로 피신하지 않고 잠시 동안 그들을 베레아에 머물게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의하면 아덴으로 급히 오라는 바울의 전갈을 받은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으로 바울을 찾아갔을 때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잠시 동안 머물게 한 것은 자신이 베레아를 떠난 뒤에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라고 했습니다. 당시 선박으로는 나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덴에 가서 도착하기 위해서는 나흘이 필요합니다. 아덴에서 바울과 작별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데에 나흘이 필요합니다. 바울로부터 급히 아덴으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받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의 바울에게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나흘이 필요합니다. 객지 아덴에 처음으로 도착한 바울은 최소한 8일 동안 홀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떠나온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잠시 머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사흘 길인 베레아까지 덮쳤지만 거기에서도 바울을 붙잡지 못해 빈손으로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보고를 접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의하면 자신이 두 번이나 직접 다시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간다면 바울과는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겠고 바울이 다시 나타나면 반드시 신고하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공경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 그 초신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아가야 땅 아덴으로 넘어간 이상 자신이 떠나온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구도 바울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은 마게도니아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마게도니아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 역시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은 비록 마게도니아를 떠났을 망정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뭇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테마,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 영원히 세움받았으면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마게도냐가 배출한 인물들 가운데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게도냐 왕 필립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바울이 본문 속에서 방문했던 베레아 근처에서 1977년에 필립 2세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신장 160cm의 해골에는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필립 2세가 믿었던 최측근 경호원의 칼에 맞아서 암살당할 때 생긴 칼 자국이었습니다. 필립 2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믿었던 가장 최측근의 칼에 맞아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난파하고 말았습니다. 필립 2세가 암살당한 뒤에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배후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발칸 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반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 서북부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헬라 제국을 단기간 내에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었다가 불과 33세의 나이에 바벨론에서 난파선으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데살로니카에서 39km 떨어져 있는 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자기 지역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에서 아테네에 이어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카를 찾아가면 데살로니카의 해안가에 말을 타고 앉아서 자신이 정복한 동방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외로이 서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 동상 맞은편에는 헬라 제국이 멸망한 뒤에 로마 제국을 거쳐 그 땅을 정복했던 오스만 터키 시대에 감옥으로 쓰였던 화이트 타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땅을 정복한 오스만 터키의 감옥 화이트 타워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를 쓸쓸하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1492년에 스페인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모두 데살로니카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무려 다섯 세기 동안 데살로니카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43년에 데살로니카에서 살던 4만 3천 명의 유대인 전원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면서 데살로니카의 유대인 사회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헬라어로 고등교육을 받았던 바울 역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전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 2세와 알렉산더 대왕의 본거지인 마게도냐를 2000년 전에 바울이 그토록 누비고 다녔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마게도니아가 배출한 역사적 위인이라는 필립 2세와 알렉산더 대왕을 자기 인생의 사표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또한 난파선으로 좌초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의 동력으로 삼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적들과 글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뭇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테마,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 승화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마십시다. 오직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늘 사람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날마다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태어나서 코끝에 호흡이 멎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주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갈대상자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좌초하지 않는 영원한 테마,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었을 때 유대 사회에서 출세 카드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참한 난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으면서부터 난파했던 그의 인생은 테바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동력이신 주님의 뜻은 사람에게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각과 삶으로 일관했던 그의 인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좌초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인생의 동력이 되느라 귀한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해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책임지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갈대상자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로 인해 이 시대를 위한 출애굽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원한 테마,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